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7월 1일, 7월의 첫날 워싱턴 전망대에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캐나다는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폭염이 심한 가운데 미국도 불볕더위로 쩔쩔 끓고 있습니다. 이 열기와 다르게 또 다른 열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열기가 가득하고 한국은 대선 주자들이 무더기로 나와 선거판을 열기로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제 왜 이렇게 덥죠? 아, 더위가 지금 이 살인더위라는 말이 뭐 진짜 느껴질 그렇죠? 정도로 예. 상당히 덥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 일단 뭐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뭐 물론 이렇게 저 심한 더위가 이제 특이한 현상이긴 하겠지만 뭐 기상학자들 하는 거 보기도 보면 뭐 저 더운 공기가 이 예. 고기압 때문에 쫙 그 서방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캐나다 쪽이랑 예, 서쪽 예. 지역에 완전히 정체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아마 며칠간 이제 조금 있으면 풀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저 정체가 되어 있다는데 아, 일단은 이제 서부 지역에서도 미국 서부에서 이제 남쪽 지역 쪽에 했다가 이제 그것이 위로 좀 올라가면서 시애틀이라든가 포틀랜드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 예. 이쪽들 같은 데가 아주 심한 더위로 되나 본데 예. 지금 뭐 그야말로 연일 그 최고 기온 그 새 기록들을 좀 쓰고 있나 봐요. 원래 네. 7, 8월, 7월이나 돼야 더운데 네. 지금 6월부터 그냥 후반부부터 아주 그냥 불볕더위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자, 우리가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시작해서 멕시코 국경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2,500만 명 정도가 지금 완전히 폭염 경보 속에 있다니까. 네. 물론 지금 동부도 덥죠.
네.
아, 덥긴 한데 이 서부 쪽 비하면 이제 뭐 비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애틀 같은 데가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좀 뭐 저기 비도 많고
네.
오히려 그렇게 폭염이라고는 별로
그렇죠.
잘 아닌 네네. 건데 아 이제 지금 섭씨 화씨 중에서 저기 화씨가 익숙한 분도 있고 섭씨가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섭씨 쪽으로는 43도가 넘어서
여기 네.
갔다니까 이게 뭐 사실 상상은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틀랜드도 44.4도 그다음에 어제는 아 엊그저께는 46.1도까지 올라갔다니까
예.
46.1도가 화실은 115도래니까
예, 예.
우리 저기 체온들 뭐 한창 코로나 때 보면 저 97도, 98도,
네, 98도.
그다음 100도대가고 나면 뭐 이상하다라고
그래.
아 근데 100도대면 병원 갔어야 될 상황인데 115도까지 날씨가 올라갔더니 아 이 그야말로 정말 살인더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경전 처리라든가 전차 같은 것이 중단되고
네.
또 이 포틀랜드 같은 데서는 이 혹시 이제 저기 차비 없어서 못 타는 사람들
예, 예.
그 체크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예.
더워서라도 빨리 피해야 되니까
아.
그냥 뭐라도 타고 가라고. 그런데
네, 네.
이 더위 중에서 이 난리는 뭐 우리 얘기할 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무슨 코미디언이 했죠.
예, 예.
이게 또 뭐 이 미국 동부나 서부 난리는 또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캐나다 쪽이
예, 예.
그 컬럼비아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였는데 리턴이라는 지역이 있나 본데
네.
거기가 이제 계속 캐나다 최고 기록을 며칠 동안 갱신했어요.
네.
화씨로 118도 47점, 섭씨는 47.5도 하다가
예.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는 더 올라가고
예.
그래서 어저께
네.
어저께는 그 49.5도인데 이게 화씨로 121.1도래네요.
네.
49.5도니까 완전히 50도 뭐 된 거죠.
근데 그 온도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글쎄 뭐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열병 때문에 이제 숨지고 네. 그러는데 예, 어쨌든 이 49.5도라는 건 뭐 저희가 이제 경험을 못 해봤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사망자 그렇지 않아도 많이 늘어나갔고 한 해 평균 더위로 대략 한 캐나다, 저, 미국 쪽에서 한 600명 정도가 이제 무슨 열사병 이런 거로 해서
예,
더위와
예.
관련된 거로 하는데
예, 예.
지금 그 캐나다 그 저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데서는 닷새 사이에 더위로 한 300여 명 이상이 숨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미국의 한 해 절반 정도가 며칠 만에 숨진 거니까 지금 네. 어떤 상태인지들은 뭐 짐작이 들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기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들 밖에 이제 많이 다니지 말고
예.
이제 에어컨 좀 된대. 그다음에 특히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 동부는 뭐 지금 아무리 덥다 덥다 해봐야 지금 해봐야 이제 93.4도, 95.6도 예. 이런 정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는데 서부는 웬만하면 110도 넘는 데니까 이 지역은 좀 낫습니다만 하여튼 그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더위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새를 녹이는 더위 뭐 이 정도의 얘기면 이 새를 녹인다면 뭐 사람 녹이는 건 뭐 일도 아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덥고 무덥고 또 이 무더위가 이렇게 되면은 이 혹시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 이 사망자도 연관성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지금 그 원래는 이제 7월 4일에 이제 7월 4일이면 뭐 독립기념일 해갖고 백신부터 저 코로나도 독립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 조금 차질이 온 것 같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 게 아마도 이제 예방주사 안 맞는 사람들 때문에 백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최근 나온 조사를 보게 되고 나면 이 백신 안 맞는 분들 정말 그 상당히 좀 저기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조사 보니까 그 지난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6월 달이죠.
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7천 명인데,
네.
10만 7천 명인데, 그 중에서 그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예.
99%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백신 안 맞으면은. 확진 그대로 그러니까 확진되는 사람 중에서 백신 맞은 사람은 1% 정도밖에 없는 게 없다. 그런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사망자.
네네.
확진해서는 뭐 됐다가도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이 CDC 연방질병통제국이 했는데 지난달에 사망자가 18,000명이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나왔는데
네네.
이 중에서 이 전체 99.2%가 예.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안 맞은 사람이 사망한
예, 그러니까
거고.
백신 맞고 숨진 사람은 0.8%.
네.
근데 이른바 이걸 갖다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네.
백신 맞았는데도 걸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하셔갖고 100명 중에 확진자도 그렇고 특히 사망자가
네.
100명 중에 이제 코로나로 숨진 사람 99명은 백신 안 맞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 코로나 환자 사망자가 한참 때는 그냥 1월 중순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3,400명이 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300명 수준으로 줄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15분의 1로 준 거죠.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이 저 백신 덕택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연방질병통제국이 지난달 거 조사에서 했더니
네.
사망자의 99%는 백신 안 맞은 사람에서 나왔다.
예.
이거 잘 새겨 들어왔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긴 하지만 자우지간 이 아주 의학적으로 이런 거 아주 긴박한 사유 이외에는
예.
반드시 맞아야 되겠다. 이제 이거는 자기한테 고스란히 더군다나 지금 변이종들이 이제 난무를 헌다 그러고 조금만 있으면 뭐 델타 플러스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해갖고
네.
더욱 독하고 이, 저, 악랄한 바이러스가 한대는데,
네.
백신도 지금 효과가 약간 위협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막강한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이 돼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맞고 버티는 거, 이거 절대로 지금 잘하는 일 아니니까, 네.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페어팩스 카운티, 저희 방송 스테이션이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도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 확진자가 매일 1일 확진자가 10명 미치었었어요. 2명, 3명, 6명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29명이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델타가 아마도 저기 또 번지나 보죠.
예, 그래서 이 페어페이스 카운티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독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 워싱턴이 좀 조용해요.
아, 근데 예. 지금 마침, 예. 이제 뭐 어저께 그 이제 의사당 난입사태 특별위원회 이제 설치가
예,
하원에
예.
이제 계속 통과가 돼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른바 이제 그런 식의 그 관심이 이제 높아졌는데 아침에 이제 보게 되니까 막들 이제 브레이킹 뉴스들 나오던데
예.
트럼프 재단에 대해서 이제 맨하탄 지검이 수사했던 한 2년여 동안 수사해왔죠.
네네.
그걸 갖다 이제 기소에 들어가나 봐요.
네.
이제 처음으로 이 그동안에 뭐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해오고 오랫동안 해왔다가 이제 맨하탄 지검이 처음으로 이제 대배심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부터 시끄러워지겠죠. 네. 그리고 그 트럼프 이제 컴퍼니가 되는 건데 트럼프 그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집사, 금고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금고지기가 이제 네. 그 와이셀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검찰이 압박을 해갖고 불라. 근데 보통 들고 되면 프리바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기업 비리 같은 것들을 끄집어낼 때 이제 기업 재정담당 책임자를 압박을 가해서 거기서 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쉽지 않으니까. 예. 그 대신 이제 너는 조금 봐주마 뭐 이런 식이겠죠. 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 버티다가 오늘 아침에 기소가 됐는데 이제 아마 항복을 했대요. 네. 손을 들었대니까 이제 네. 이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불겠다 내지 이제 협조하겠다 그 얘기겠죠. 네. 이렇게 되고 나면 트럼프 재단 트럼프 재단 이제 트럼프 그룹 트럼프 컴퍼니가 이제 상당한 이제 압박을 이제 받게 될 거라고 본 뉴스가 이제 방금 나왔던데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도 많은 이제 조명을 하게 될 것 같고 어저께는 그 의사당 난임 사태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네, 네. 그 난동 사태를 이제 이걸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갖고 조사위원회를 하려고 했다가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네.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일부는 참여했지만 그 60명을 채우지 못해갖고 결국 부결이 됐는데 하원 쪽에서는 어저께 이제 222대 190으로 해갖고 하원 민주당이 많으니까
네.
일단 상하원 다 통과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제 상원에서 막히니까 하원 쪽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 설치하는 걸 통과시켰는데 이제 하원 쪽에서 이른바 의회 난동 특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갖고 이제 특위 의원들 뭐 양당 의원들 참여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샅샅이 다시 리뷰 내지 조사에 들어가게 됐죠. 네, 상원 뭐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원 단독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흔히 이제 그 전에 기억하게 되면 하원의 인권청문 뭐 인권특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인권청문회도 열리고 그게 이제 과거 한국의 이제 그 저기 독재 정치가 이제 저 남아 있었을 때
네네.
이제 하원의 인권 조사라는 것이 무지하게 압박이 됐었었는데
네.
지금 하원에 이제 특위가 설치가 돼 갖고 필요하게 되면 이것도 증인들 부를 수 있어요.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소환하게 되고 나면 이제 청문회에서 소환하게 되고 나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증인 소환권 갖게 되는 거고 이 또 이런 류의 특위라는 것은 뭐 몇 달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중간 선거 때까지 이런 하원에서 이 의사당 난입에 관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흑막이라든가 트럼프에 부담될 만한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직접 되고 또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중계가 되고
네.
오픈되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많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참 조용했었는데
네.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많이 조용했죠.
네.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무대에서 잠깐 사라지면서 제일 큰 피해 본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언론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별로. 그냥 트럼프가 연일 트위터와 자고 나면 이 얘기 나오고 저거 붉어지고 그냥 말 나오고 뒤에서 구시렁거리고 뭐 얼마나
예.
이 하니까 특히 이제 이 앤티 트럼프 쪽으로 했었던 뭐 이런 이제 리버럴 쪽 언론들
예.
같은 경우 그냥 전성기 최고를 누렸다는 거거든요.
네.
시청률, 구독률, 뭐, 저기, 저, 신문 같은 경우는 그저 구독률 같은 게 네. 되겠죠. 그래서 진보, 이제 이른바 리버럴 쪽이 최고 전성기 이뤘는데 이 트럼프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이 별 이슈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매체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시청률이든가 접속률이 뚝뚝 떨어진대요.
네.
아.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특히 좀 특이한 거는 이 원래 이제 집권하게 되고 나면 야당 쪽 매체들이 이제 살아나는 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가 집권하면 민주당 쪽이 딜이 이제 공화 대통령을 패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 살아나고 또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공화당 쪽이 그냥 이제 딜이 이제 저거 되니까.
예.
근데 까꾸로 어떻게 이제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됐는데도 이제 폭스뉴스라든가 이제 우쪽에서도
예.
좀 더 울트라한 쪽
예.
이런 데 쪽들 같은 경우가 푹푹푹 주나 봐요.
아.
이 접속률이든가 시청률이.
예.
아 물론 이제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줄었대요. 네. 한 20% 줄었다고 그러고 CNN은 타격이 제일 심하고. 아. 근데 이제 이게 줄게 되면 다 이게 돈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좀 다시 좀 나와줬으면 이리저리 좀 그 난리를 쳐줬으면 하는데. 네. 이 근데 이제 이 특히 우파 매체 쪽에서 줄어드는 이유가 이 바이든이 영 이게 잘 이 타겟에 안 오르는 거예요.
예.
그냥 트럼프처럼 해서 요란 떡적지근하게 허구한날 말 실수나 뭐 말 독한 말 하고 누구 트위터로 잘라버리고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되는데 그냥 잠잠하고 이렇게 별로 이 책 이렇게 저게 안 돼, 잡힐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수 매체 쪽에서 이렇게 공격할 빌미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일단 지금 이제 제일 그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진해지고 힘들어진 게 이제 언론이라는데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중간 선거쯤 되고 나면 이제 또들 이제 이렇게 많이도 되겠지만은
네.
아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고
네.
아 이 의사당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바로 특위가 설치가 됐지만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를 묘사한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니까 이제 1월 6일 그날
네.
그날 이제 트럼프가 그 백악관 바깥에서 저 광장인가에서 연설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뭐 저 의회로 가자.
네.
우리 간다. 나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아마 그 말이 이제 전해지자마자 백악관이 비상이 걸렸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서실장한테도 전달되고 이제 그걸 아마 현장에 있던 경호원이 이제 급벌했나 보죠. 야, 대통령, 뭐 코드원 저기 저 의사당으로 간댄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좀.
네.
근데 원래 연설문에는 그런 말이 없었대는데
네.
아마 즉흥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어넣었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보좌진 이런 것들이 이거 난리 잘못했다가는 이제 데모 선동 혐의 비슷하게 되고 나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저 비서실장이 곧장 아이 저 우리 대통령 가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진안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딜이 아 이제 트럼프를 푸시러 하니까 아 그 뭐 꼭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뭐, 그런 건 아니다라 하시고 이제 예, 했는데,
예, 예.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안에서 막 난리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펜스 거꾸로 막 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트럼프가. 근데 이제 이런 류의 트윗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꾸 기름을 부은 꼴이 이제 돼버렸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이제 의사당 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 내지 자제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해라라는데 이 트럼프가 안 하니까
네.
할 수 없이 이제 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아, 경찰이나 사법당국을 우린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마 트위터도 날리고, 이제 트럼프는 안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요 책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당신의 의사당 난입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불거질 줄은 모르고,
네.
그냥 뭐, 아, 이 미디어에서 이러니까 또 괜히 역선전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이방카 같은 경우도 그 뭐 별게 되겠느냐.
네.
여론 뭐 이용적으로 좀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시쯤이 넘겨서 이거 막 부수고 뭐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 트럼프 이 전화 걸어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는 이제 전화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전화 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선임 고문 당시 선임 고문 이제 제이슨 밀러랑 고문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거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저 사람들 누구냐? 저 사람들 내 사람 아니다 말이야. 저 멍청이도 생김새를 좀 봐봐라. 저거 다 민주당 지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싹 등을 돌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책에서 보게 되고 나면. 자기가 불 질러놓고 이제 이 일 심각해지고 나니까 오리발 딱 내밀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또 뭐 이제 저 이미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퍼진 얘기들입니다만 이제 또 책으로도 나오고 그래갖고 예,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워싱턴 정가 쪽을 달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책이 나오면은 많이 팔릴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쫄긴 쫄았네요, 진짜. 그렇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네, 자세한 이야기 듣고 워싱턴 전망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6년생이니까 2021년이면 65세가 되었네. 세월 참 빨라.
벌써 65세가 되었네요. 메디케어 신청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복잡하다고들 해서 말이야.
그럼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주는 스마트 보험으로 연락 한번 해봐요. 703-639-0882.
1956년생이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복잡한 메디케어, 2021년도에도 스마트 보험이 도와드립니다. 703-639-0882, 703-639-0882.
어머머,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제 요리 비법인데 알려드릴게요. 어제 프레쉬월드에서 사온 재료로 만들었어요. 고기도 야채도 프레쉬월드에서 사오면 다르니까요.
자기는 다 잘하네. 정말 부럽다.
넓고 깔끔한 매장, 베스트셀러를 쏙쏙 모은 알찬 구성,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한인 여러분들의 입맛과 생활을 책임집니다. 매주 알찬 상품 쏙쏙 골라 팟팟 세일하는 위클리 세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프레시월드 스프링필드점 703-256-5201 넘버원 프레시월드.
POS의 최강자 WBS에 맡겨주세요.
하나, WBS의 POS는 EMV 인증으로 찰지백 걱정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둘, WBS의 레스토랑 POS 시스템은 고객이 온라인 주문 시 즉시 키친 프린터로 주문 내용이 출력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전화 주문에 따른 실수도 방지하고 주문 접수 시간도 단축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앞서가는 POS의 최강자 WBS 1800-WBS-5675 1800-927-5675.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이야기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엔 시선을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한국도 요즘에 서서히 열기가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대선 주자가 총출동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한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출정식을 했습니까?
네, 뭐 앞으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일종의 등록되거나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한 양쪽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9명씩 했고 18명이니까 네. 참 풍성한 이제 후보군이죠.
네.
내선 이제 내년 3월 20일이 이제 대선 저기 이제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남았더니 그럼 뭐 이 정도쯤 이제 등장들 해서 난리를 칠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쪽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이낙연, 뭐 정세균 이제 여기 또 뭐 도지사들
네.
또 해서 총리 지냈던 사람이 이제 2명 뭐 도지사 출신 현직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제 3명 뭐 의원 장관 아주 이제 추미애까지 나오고 그랬다니까. 어쨌든 이제 요 여권에서는 일단 이 이제 컷오프 예비 경선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9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11명이 될지 더 늘어날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 거기서 이제 6명으로
예.
6명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고 거기서 다시 또 이제 2차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5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본경 이제 최종 경선.
네.
거기서 이제 과반 투표자가 안 나오게 되고 나면 이제 결선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보통들 보게 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과반 투표가 안 나왔을 때 1등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게 2, 3위가 이제 합쳐져 갖고 또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 지금 이제 대세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제일 뭐 제대해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런 변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은 뭐 국민의힘 야당 쪽 원래 이제 거명되던 사람들은 이제 왜 어쨌든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랑 또 이제 막 사퇴했던 이제 최재형 이제 네. 감사원장 되겠죠. 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뭐 무슨 또 X파일 이런 것도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 X파일이라는 거 그전에 저기 김대엽
예.
그때 병풍 이른바 병풍 때 재미를 봤죠.
예.
장난쳐 갖고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꾸들 이제 이런저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네.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X파일이 존재하는지 또 X파일에 숨겨져 있는 어떤 윤석열에 대한 비리가 있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제 파일, X파일 정치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후진국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 음모가 이제 팽팽하는 그런 수준의 나라라는 얘기죠.
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결을 하지 않고 또 뭐 이때 되면 다 오픈을 해놔야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참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주목할 거는 지금 이제 야권에서 거명되고 있는 제일 막강 주자들.
네.
우리 어쨌든 이제 저기 윤석열에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 갓 등장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최재형 같은 경우가 네. 등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공식화는 안 됐지만 이제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 세 사람들이 다 검찰총장, 부총리 또 감사원장. 네. 그야말로 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요직 중에 핵심 요직을 지냈던 사람들인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야당 쪽으로 좀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저걸 거 100%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여권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다 이쪽으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제일 유력한 야권의 이제 이 차기 주자들을 깎으로 이 지금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키워줬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제 이렇게 반열에 올려놓은 것도 결국은 문 정권이고 그다음에 최재형 같은 경우 원장도 뭐 이 월성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원 선임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정권이랑 대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권이 키워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뭐 촛불로 해서 재미를 봤죠.
네.
촛불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일어섰는데 이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이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할양해주고 떼어준 게 바로 윤석열 최재형인데
네.
또 이런 게 거꾸로 이제 글로 등을 돌려갖고 윤석열의 그 저기 이제 취지문 같은 것들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그냥 아주 매섭게 이 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결과가 이제 촛불이라는 거를 그야말로 무슨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 문재인 사람도 당연히 촛불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인 건 사실이겠지만 명백하게 이제 헌법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 제일 대통령의 큰 역할인 것은 헌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기초해서 근데 이제 헌법 위에 넘어서는 국민감정법 같은 식으로 해갖고 모든 것을 다 촛불로 돌려갖고 촛불식으로 해서 혁명적인 어떤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무시되고 다수결이라는 걸 어떻게 그걸 그 무기삼아갖고 그냥 뭐 공수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멋대로 법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 이제 불공정, 불법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가 누적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불만이 돼서 결국은 윤석열 최재형이를 이제 키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인 사람이 그 촛불에 대한 인식은 여전한 것 같아요.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해외 순방 결과를 두고 저 무슨 국회의장 또 뭐 이렇게 해서 무슨 3부 요인, 5부 요인인가 이렇게 해서, 해서 하는 얘기 보는데 거기 나온 타이틀을 보게 되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그 촛불로 이렇게 저걸 했는지 감탄하고 있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미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촛불에 어떤 면으로는 촛불로 일어났다가 촛불에 이제 함몰돼갖고 지금 이제 몰락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이제 야권 후보들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이제 주목 들어오고 있는 거는 윤석열은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선두주자로서 하고 있고 이 바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뭐 청렴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른바 문제가 될 수 있는 X파일 뭐 이런 부분들도 별로 거명할 게 없는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캐릭터는 그건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류의 그 역풍 내지 이런 걸 맞을 부분들이 상대로 적은 것 같다 보니까 이 지금 그야말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다크호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야권 입장으로 봐서는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아주 훌륭한 뭐 그 흥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들 관심을 끌 수 있는 거기다 이제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가 또 나름대로 젊은 층을 이제 많이 그 휘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이 대표 선수라든가 분위기상 굉장히 이제 유리한 여건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이제 여권 쪽에서는 뭐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얼마든지 그런 되치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아홉 명이 난립이 되는 상태고 거기서 일단 제일 이제 선두주자로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문바들 입장으로 봐갖고는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음 한 가족이가 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긴 하지만 그야말로 이제 한국도 뭐 하루가 멀게 이제 대선 주자 대선 얘기들로 이제 열기가 계속 더해갈 것 같아요.
네, 이 한국에서 그 X파일 윤석열 총장 X파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돌고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영어가 이 국제적인 언어로 사용을 되는 건 참 좋지만 그 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미국에 줄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 곤란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이게 뭐 이제 그건 또 와이프 X파일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제 아무튼 그 저기 연구 대상이 이제 점점 소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말이죠 이 중국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 이제 100주년 기념일 온통 축제판이라고 그래요. 아주 네. 그 열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공산당 역사,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 알고는 있지만은 이 그렇게 좀 완전체로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도대체 중국 공산당이 어떤 건가?
그렇죠.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7월 1일인데 아시아 쪽은 조금 빠르니까 이제 오늘 7월 1일 날 네.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 그 창당 100주년이라는데
네.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를 좀 여러 각도에서 좀 봐야 되는 거는 그야말로 일당 독재 그러니까 일당 국가 일당이 국가를 장악해서 지금 운영하는 전형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네.
경제나 군사나 이런 종목도 어쨌든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뭐 서방권이라든가 민주주의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 봐서는 성공한 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4억 혹은 15억이라는 거대한 인구 또 이런 걸 이끌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런 네. 측면으로 봐서는 예,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 분석들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건 뭐 워낙 많은 이제 역사 내지 뭐 이런 저 얘기들 갖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진핑까지 해서 대략 한 3기 이제 3세대 정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차피 이제 원조라고 해야 될까 이제 창당이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모택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를 일으켰으니까.
네.
그래서 창당되고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혁명 시절이죠. 이제 모택동이 저거 있었을 때. 그야말로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사회주의 뭐 좌경화되어 있지만 좌경화의 이제 원류를 만들어 갖고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인민공산화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들을 이제 갖추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약진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이제 천리마 운동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딴 걸 텐데 그야말로 이제 수천 몇 명 아사자가 났다니까.
네.
이제 좌라는 이념 하에 국가 경영에 개입을 하면서 그걸 현실화 시켜 이제 실제로 적용시켜 가면서 일으켰던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체제 변혁이라든가 체제 네. 이제 만드는 시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이제 대약진 운동이었고 여기서 이제 크게 실패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모택동이 뭔가를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네.
이러면 이제 문화혁명을 또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예, 예. 일으키죠. 그래서 이 많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중들을 동원해 갖고 이걸 통해서 사실상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공산당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문화혁명, 홍위병,
예.
뭐 많은 얘기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금 추정하는데만 170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숙청을 당했다니까 암만 중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지만 거긴 뭐 하나 죽어도 꼭 공이 한 두 개씩은 더 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죽었고 이 뭐 특히 이제 학자라든가 관료들 같은 경우가 홍위병들한테 끌려다 그냥 반혁명 분자
네.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면 꼼짝 못하는 그래서 이제 좌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이런 정치 체제
네.
당 체제가 이제 국가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해가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전환점이 됐을 것이 이제 등소평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예.
덩샤오핑 이 등소평을 들어서 이제 모택동 체제와는 달리 이제 실용주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묘백묘론
네.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지 거기 이제 이념을 떠나서
네.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이 확 변하기 시작했죠.
네.
그 물꼬가 이제 등소평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모택동이 이제 1976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예. 그 모택동을 이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차세대 다음 2세대 지도자가 이제 바로 이제 등소평.
예.
예, 등소평은 이제 1904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90몇 살까지 산 예. 거죠. 어쨌든 등소평은 뭐 서방국에서도 다들 높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인데 중국을 오늘날의 중국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초를 닦았다라고
예.
해서 흔히 아주 전형적으로 한마디로 이 개혁 개방 완전히 중국을 개혁 개방시키면서 이제 실용적인
예.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이제 흐름을 바꾼 거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등소평 같은 경우가 뭐 완전히 민주화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천안문 사태 때 같은 때서도 보게 되고 나면 뭐 그냥 그야말로 압박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그 붉은 피는 전혀 변하진 않지만
네.
단지 이제 부국 광병이라는 관점에서는 전에 이제 모택동이 이념 내지 이런 거에 치우쳤던 것들을 완전히 이제 실용으로 바꿨던 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급투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단 뒤로 미루고 무조건 증산, 증강 이 생산력을 최고로 올려라 중국을
예.
이제 근로에서 이제 완전히 바꿔갖고 이 GDP 같은 경우가 1978년도에
예.
이제 중국 돈으로서는 한 3,700억 위안이 됐대는데
예.
이게 이 계속해서 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증가돼갖고 이 2020년 같은 경우 GDP가 106조래니까 실질적으로 78년에서 한 40년 사이에
네.
GDP가 이제 270배 이상 증가될 만큼 이제 중국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더랬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들은 뭐 조금 있으면 미국 GDP가 따라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와서 한 70%까지 와 있다라고들 보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그런 이제 구축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등소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모택동을 하나의 대표적인 1세대
네.
다음에 등소평을 2세대 다음에 이게 이제 3세대 반열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아류로서, 혼자 지금 저거는 거냐, 이제 바로 이제 시진핑 시대인데,
예.
이제 시진핑 때는 또 다시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른바 이제 시진핑 신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등소평이 실용노선을 얘기했던 다음에 시진핑 얘기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건 다시 또 이념적으로 봐서는 모택동식으로 좌양, 좌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그 대신 권력은 독점해 가고 아주 묘하게 이것저것 많이 틀어놨는데 이 정말 이 시진핑 되면서 많이 체제가 변해서 예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들 학자라든가 언론들 같은 경우가 건설적인 비판 같은 경우는 좀 허용이 됐는데
예.
아주 시진핑 들어서는 감시 통제 심해지고 해갖고 조지 오웰에 나는 것처럼 빅브라더 이런 식의 제재는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고 나면 당의 장악력이라든가 이 영향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됐어요.
예.
민간 부분에까지. 그래도 이제 이 저기 등소평 때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 민간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 쪽이
예.
훨씬 이제 이 강화돼 갖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당의 간섭이라든가 국영화된 이런 부분이 적었는데
예.
지금은 뭐 보게 되고 나면 민영기업 하나하나 다 공산당 지부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이 경영을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마원, 그, 저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흐물흐물 해갖고, 완전히 그냥 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인이 아니라 하랩이라도 당이 한번 맘먹으면 한다랑 이제 없어버린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등소평 이후 어떤 실용주의 노선 정치적으로 봐서 이제 집단지도 체제
예.
이런 부분들이 시진핑에 들어서는 완전히 이념도 좀 바뀌었고 중점 방향도 바뀌었고 국가에 대한 장악력, 장악력이든가 특히 사회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도 커졌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영에까지 해서 모든 경제 부분에까지 당이 들어가고 사회주의 쪽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식의 이제 큰 물꼬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시진핑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확실한 변화, 또 다른 과거와는 다른 체제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네 워싱턴 전망대 지금은 이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전한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당 13불, 장시간 근무, 불안정한 잡. 아, 피곤해. 무슨 방법 없을까?
미국은 무조건 자격증이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전문 마사지 자격증 있으면 시간당 35불에 팁도 있다면서?
그래,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자영업도 가능해. 지금 당장 노바 트레이닝 센터에 전화해봐.
아, 6개월 과정 후 취업해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그 노바 트레이닝 센터?
그래, 에난데일 서울 프라자 2층에 있어. 전화번호는 703-266-2220, 266-2220. 그리고 웹사이트는 novatrainingcenter.edu.
미국 생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노바 트레이닝 센터.
무슨 근심 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은 없고 걱정이야.
이젠 걱정하지 마. BK치과에서 새로운 플랜 나왔잖아. 매년 199불로 1년에 2회 정기검진, 치아클리닝, 구강 엑스레이는 물론 모든 시술을 60에서 35% 오프해준대.
정말 화수목요일 야간 진료한다는 BK치과? 또 대박이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터베 엘츠마트 주차장 건너편 BK치과. 화수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치과. 703-609-2875, 703-609-2875.
오직 한 길. 35년 보석세공 장인의 한 길을 걸었습니다. 오직 한 마음. 고객 여러분께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25년 동포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K보석상은 보석세공 장인이 각종 보석을 가공, 수리는 물론 각종 명품 시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하며 다양한 시계 건전지도 교체해드립니다. K보석상은 정부지정 금매입업체입니다. 애난데일 중심에 위치한 K보석상 703-642-8108, 642-8108.
K마켓의 푸드코트가 전격 오픈했습니다. 제과의 새바람 망고 베이커리, 예쁜 케이크와 음료수 갓도 베이커리, 한국분식점 K스트리트, 한국의 맛 부뚜막 한식, 세계적 열풍 율랑크양꼬치, 미저녁 강타한 드래곤 모찌 도넛과 신선한 맛 써니스시의 사시미까지, 새로움과 다양함이 가득한 K마켓 푸드코트로 오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전망대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보통 곰은 미련하다, 아니다, 곰은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대통령이 처음엔 굉장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덩치가 커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정치 IQ가 보통이 없는다. 또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가 좀 바뀐 네. 것 같아요. 아, 이 시진핑, 이 시황제라고도 하는데 말이죠. 이제 황제 자리 소리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원래 이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 아닙니까?
네, 이제 모택동 때 이제 정권을 휘두르다가 네. 그걸 보고 이제 등소평이 이 폐해를 받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집단 지도 체제로 자리를 굳혔죠. 물론 네. 자기가 이제 제일 이제 선두에서 통치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1인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네. 이런 식의 체제를 바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시진핑 들어오면서 바뀌어 다시 또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네. 원래 그 중앙 이제 정치국의 그 상무위원들이 있어갖고 7명이 있어서 형식상으로는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의견을 지배학을 해갖고 네. 거기에서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석이 국가 주석이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제 시황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그냥 다 말아먹는 권력이 다 이제 그 사람으로만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등소평 때 만들어졌던 이런 하나의 이제 그 관행이라고 해야 될 것은 이제 10년마다.
네, 예.
근데 한 10년 정도 그 저 기간 주는 거죠, 통치 기간을.
예, 예.
주석으로서. 그래서 이제 10년마다 국가 주석이 교체가 되어 왔더랬어요.
네.
근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작년 동과의 연임 규정, 3년임 규정이 철폐가 됐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시진핑 입김 넣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10년,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 그때 관둔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종신집권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냐 중국도 네,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10월에 이제 이 이른바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가 있는데
네.
통상들 이제 그 국가 주석을 교체하면서 지도부가 확 갈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진핑은 고스란히 남고 나머지 이제 상무위원들 지금 리커창 총리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상무위원들 그 지도체제에 형식상으로나마 들어있던 사람들이 왜 갈려나갈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진핑의 시황제 화는 훨씬 더 이제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원래 후계자도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야 지금 후계자 같은 경우는 언급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뭐 약관에 뭐 40대 중반 이런 식의 이제 저 그 그룹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후계자급이 아니라 이제 스텝급 정도로 해서 시진핑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이런 네.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약간 말씀드리지만 등소평 같은 경우가 이제 모택동의 폐해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집단체제를 만들고 일종의 이제 당의 혹은 국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차기, 그러니까 차차기가 되는 거죠.
네네.
차차기 지도자들을 먼저 선출을 하자. 이제 윤곽을 잡아놓자.
네.
아,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뭐 중국말로 보니까 이제 격대지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 대를 건너서 이제 격대 다음 대의 후 이 지도자를 이제 지정을 해놓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강택민이 장점인 같은 경우가
네.
다음 다음이었던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네.
주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또 이 장점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이제 시진핑을 한 거니까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시진핑 곳을 혜택을 받아갖고 차차기로서 이미 이제 이 이른바 후보 저기죠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차차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 왔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딱 끊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것이 자격들이 60 이제 8세를 기점으로 해서 은퇴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내년이면 68세로 은퇴된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봐요. 거긴 물론 이제 시진핑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지금 없는 상태니까.
네.
어쨌든 이제 2018년 개헌 통해서 이제 4년 3 저기 국가주석직 연임 조항을
네네.
이제 딱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 독주하는 시대가 이제 계속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아직 나이도 뭐 약 60대 오르니까 뭐 충분히 어나더 10년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나.
네.
아, 이렇게 된다면 그 이후로도 또 어떤 체제로 바꿀지도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 거죠.
네.
그래서 등소평 때만 하더라도 아, 다음 차기가 누구구나. 차기가 누구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가는 사람들이 누구구나. 하게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의 권력의 향배가 보여서 권력의 향배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보는 게 하루아침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차기로선 뭐 잠룡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그림들이 잡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그림이 안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는 한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그 다음이 안 보일 때는 지금의 이 사람이 만약 덜컥해서 무너진다.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에서는 쓰고 있는 말이 집단 지도자라는 표현이 안 쓰고 이제 그전에는 집단 속의 영도자라는 표현을
네.
썼다는데
네.
지금은 집중 통일 영도자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통일 영도자라는 것이 집단 속 영도자와는 다른 거죠.
네.
집단 속 영도자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하는 집단 체제 속에서 뭔가 리더가 있는 건데 집중 통일 영도자니까 하나로 모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갖고 이게 바로 이제 시진핑이 지금 집단 통일 영도자로 불리는데 이거를 말을 이제 그렇게 바꿔서 사실상 준 황제 체제로 갔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가고 있는 이런 체제로 본댄다고 하면
네.
후계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깜깜이가 되고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네.
이 이른바 강경 사회주의와 이쪽 부분은 더 강화되고 군사력도 강화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뜬 뉴스 보니까 중국이 사마인가에 그 고비 사마인가 거기에
네.
백미 직군대에다가
네.
그 ICBM 사일로를 설치한다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만은 군사적으로도 계속 북강병을 나가는 체제로 가는 거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형태로 봐갖고는 이제 시진핑의 독주와 시진핑의 장기 집권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 공산당은 그 일당 체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짐작하시다시피 사실 당 했다면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물론 미국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런 쪽으로 해서들 그 당적에 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네. 한국에는 뭐 당원 보수든 아니면 진보든 서로 지지 세력은 있어도 이게 당에까지 등록해서 하는 건 그 별로 그 흔치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중국은 인구도 많아서 그런지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 같으네요. 이 지금 저기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네. 공식적으로 한 것이 9,500만 명 정도 된대 당원이.
9,500만 명이요?
그러니까 1억 명 당원 1억 명인 세대가 된 거죠. 뭐 당이 그냥 단순히 당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게, 기업 이런데 관공서까지 다 파고 들어갔고 모두 노동자 농민이 한 3천만 몇백 번만 되고 관리직 정부 기관 중에 또 3천 몇 번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딘지 다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당원과는 달리 실제로 보게 되고 나면 당원의 자격을 얻고 당원 지위를 가져야 국가 체제에 리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제 된 거니까 우리 이제 민주국가 쪽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향후가 또 진로 이런 뭐 방향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이 그나마 등소평 때 시정으로 갔다가 시진핑으로 해서 이제 다시 문을 닫아 걸고 뭐 문 닫아 간다기보다는 이제 통제와 압박이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런 체제로 가는데 이 천안문 사태 때 이제 서방 측에서는 몇백 명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밀 문서 같은 건 미국, 영국이랑 정보 당국에 내면 만 명이 넘게 숨졌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대로 중국의 맨 얼굴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겠죠.
네.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가 이제 이 100주년 기념 연설을 하면서 외부 세력이 괴롭히면은 이 14억 명으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서 피가 날 거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절대 이젠 그전처럼 뭐 우리가 물러가나 그런 거 없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목을 탁 쳐드는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 대만 뭐 통일 의지도 대만도 얘기했고 홍콩 등에서도 끽소리 말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 같고 이제 이 주장했었던 중국몽 이른바 중국의 이제 더 번영과 성장 중국몽,
네.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이제 차이나 드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걸 계속 편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앞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런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네.
또 평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대만 무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인지 할 것 같고 일국 양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저것도 안 하니까 이제 홍콩에 대한 탄압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더욱 시진핑 체제에서는 강경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결과 이 대립 구도가 훨씬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서방 세계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잠잠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미국은 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응을 지금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 선진국들은 지금 이 중국의 이런 그 국가 주도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무역상이나 이런 관리 체제로 봐서 이제 불공정 체제. 인권 뭐 탄압,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탄압,
네.
대만 이제 홍콩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봉쇄망을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거니까 이 그야말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신냉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분들이 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 지금 시진핑 얘기하는 거 보면 대만 포기 안 하고 홍콩 허구 싶은 데는 밀어붙일 거고
네.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뭐 인권 탄압 없고 그다음에 핵무기 더 증강하고 항공모함서부터 시작해서 ICBM 같은 거 더 한대는 거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보는 입장으로나 서방 측 진영으로 봐갖고는 완전히 계속 이제 언나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권력 부분에서도 결국은 장기 집권 체제로 갈 것 같으니까 중국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기조나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면서 동시에 서방 진영과의 대결도 결국 이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방국들, 뭐 한국도 포함해 갖고 한 십몇 개국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중국에 대한 저항 내지 거부감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공포도 좀 제일 많아지고 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포비아, 차이나 포비아라고 하는데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과 미소 간의 동선 냉전이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는 미중 냉전이 어쩔 수 없는 다음 세대의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인 것 같다.
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일단 중국은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을 자제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국제 사안들에서 이제 중국 관여, 네. 개입, 영향력 행사는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가 이제 동서냉전에서 이제 밀려났는데 물론 핵무기나 이런 거로 봐서는 뭐 초강대국이기는 합니다만 경제력이라든가 국력 이런 걸 포함해서 일단 중국에 밀렸다고 봐야 되는데
네.
단지 여기서 이제 조금 흥미로운 거는 그래도 소련은 당시에 이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나토,
네.
미국과의 그 저걸 했을 때 분명히 한 블록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지하는.
네.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통제와 또 압박이 있었을지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친소련 진영, 친미국 진영 이런 것이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네.
아, 중국은 그런 류의 블록을 형성해서 집단으로 중국이라는 데에 같이 가세할 만한 나라가 지금 없고 기껏해야 파키스탄 정도, 미얀마 정도, 그다음에 북한의 뭐 전략적인 게 있겠죠.
네.
러시아랑 중국이 뭐 한대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동상이몽으로 피로시 오는 거지 그것이 예속 관계 같은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G2로 크긴 컸고 국제적으로도 컸지만 또 과거 소련과는 다른 약간 외톨이 이런 측면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이를 토대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미국과 대결이 구도가 심해지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대국인 됐지만 국제적인 리더로서는 결격 사유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한 측에서는 여기 뭐 호랑이라지만 완전히 종이 호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결 구도는 강화되고
네.
더욱 첨예되고 또 대만이라든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서 예측 못할 불씨로 해서 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네.
그야말로 한동안 러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종의 미국 독주로 가다가
네.
이제 미중 신냉전 체제로 되면서 과거에는 생각 안 했던 일촉즉발 같은 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네.
미국도 그렇고 또 한국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때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한국, 중국, 미국의 이 정치에 대해서 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립기념일 그 연휴가 끼어서 네, 저희는 워싱턴 전망대는 7월 6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